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설 명절 맞아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오랜만에 대가족이 모인 가정이라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들이 함께 계실 텐데요. 최근에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생애 주기별 분석에 따르면 사람의 생애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눠진답니다. 1차 성장이 이루어지는 퍼스트 에이지, 그리고 일과 가정에 정착하는 단계인 세컨 에이지가 있고요. 또 깊이 있는 2차 성장을 통해서 삶을 다시 편성하게 되는 서드 에이지,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를 추구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포스트 에이지, 이렇게 해서 네 단계입니다. 보통은 40 이후에 70살까지 약 30년간을 이 서드 에이지로 분류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50대 분들도 역시 나이상으로는 인생의 3단계 이 서드 에이지를 지나고 있을 텐데, 과연 이 서드 에이지를 규정하는 인생에서 깊이 있는 두 번째 성장, 이걸 과연 맛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한민국의 50대들이 고민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노후와 장래에 대한 걱정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으로 덜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설 특집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설 특집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때,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은퇴생활연구소의 박영재 대표, 그리고 은퇴 후에도 열심히 일하는 노년층들을 직접 만나고 또 그분들을 연구하는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연금포럼 송아름 연구원, 오늘도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연이틀 만났는데 해가 바뀌었네요. 음력으로.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박 대표님, 이 저 예. 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40부터 이 70세까지 이거를 인간의 성장 주기로 보면 한 단계, 세 번째 단계라고 나눕니다만 한 덩어리인데 그 중간에 은퇴가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절되기도 하고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박 대표 본인이 그 연령대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서드 에이지를 나이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이 번역은 그렇게 나왔는데 은퇴 후서부터 내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가 서드 에이지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내 주된 수입이 끊기 시점은 은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전까지는 세컨 에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삶에 있어서 두 번의 성장을 하는데
예.
퍼스트 에이지에서는 학교에서 성장을 하죠. 네. 사회에 대한 시기고, 서드 에이지에서 성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 전에 세컨드 에이지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한 성장이기 때문에 그 성장의 어떤 과실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정년 퇴직하시고 61세가 됐을 때 뒤늦게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서예. 붓글씨.
예.
예.
근데 이분 말씀이 나이가 들어서 시작했는데도 필력이 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늘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예. 제가 뵙기에는 이분이 또 없었던 재능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성장을 한 게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이분은 그렇게 당신께서 당당하게 서예가로 자리를 잡으셨고, 이분이 사실 젊었을 때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하니까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예와 동양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알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협회를 만드셨어요. 하면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전시회를 열고 하면서 당신의 역할을 해가면서 사회적 기여를 해가신다는 이야기죠. 올해 연세가 81살 되십니다. 아직도 왕성하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 대표님,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삶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할 것이냐, 은퇴 후에. 아니면 은퇴 후 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즉 생활에 뭔가 보탬이 되는 경제활동을 좀 해야 돼. 쉽게 말하면 돈 버는 일이 좀 필요해라고 하면 붓글씨 배우는 건 시작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취미로 퇴근하고 와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좀 나누고 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다 보면 결국은 다 그게 돈벌이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뭐든지 열심히 좀 해보십시다. 이쪽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예.
중장년기에 접어들어서 퇴직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5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원컷 원치 않던 간에 내가 어떤 변화가 눈앞에 있죠. 퇴직을 하는 변화가.
예.
이건 그런데 여기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 결정을 그때는 해줘야 돼. 자, 난 이제까지 앞으로도 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 해야 돼 하면은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옛말한 경우에는 내가 가졌던 이 경력을 퇴직 후에 그대로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이 시점에서 나는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해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때 필요하더라면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던가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우던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해서 학위를 따던가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잘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봉사를 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것도 내 그 삶의 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봉사를 하려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기간에 그것을 내가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뵀냐면은 이 코이카 해외봉사단원들 교육을 받다 제가 뵀는데 이분은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교직에 계실 때 해외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문제는 뭔가면은요. 코이카 봉사활동 내가 갈려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수원국에서 어떤 분야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갈 수가 있는데 이분의 딜레마는 뭔가면은 생각해보세요. 전공이 역사인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한국사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분은 3년에 걸쳐가지고 한국어 교원 자격을 땄습니다.
한국 말을 가르쳐주러?
그렇습니다. 해서 예. 한국어 교사로 우간다로 가신 분을 뵀어요. 그럼 이분은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준비를 하신 거죠. 이렇게 어느 쪽 방향성에 대한 것은 내가 정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지금 딜레마는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새로 준비를 해서 새로운 것을 개척을 해도 올해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회가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어느 시점에서 또다시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고 또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 이것이 다양하게 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없군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기관이나 교육들도 꽤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교육들이 좀 있습니까? 송아름 연구원님부터 좀 말씀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요즘 기업들에서는 퇴직하기 전에 많이 은퇴 설계 교육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네, 기업에서
주로 큰 기업들이겠군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은 있겠죠.
네. 예.
실제로 그런 데서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시니어 워크넷이나 이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처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게 되시고요. 거기서 또 추가로 뭐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재취업에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얻고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면 네, 도움이 되겠죠.
조금 전에 알려주신 기관 이름이 뭐라고요? 시니어.
시니어 워크넷은 네.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구직 정보든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여서요.
시니어 워크넷.
네, 워크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그거 넣는 거고 또 하나 뭐 언급해 주신 게 있는 것 같던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예,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네. 예.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민간 기관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연결을 해주고
예.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뭐 이런 일련의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또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주고.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있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경련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 뭐 인천 같은 인천 경청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다양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그럼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듣고 그러라는 말씀이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들어가세요.
예.
그리고 워크넷 안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작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전직 지원 서비스,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뭔가 일자리를 가진 분들의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있죠.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봐 주세요. 어떤 일자리들이 주로 괜찮은 은퇴 후에 접근해도 괜찮은 일자리들인가?
여기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 구직자가 여기다 구직 신청을 하는 걸 올려놓습니다. 그걸 올려놓고 사람이 필요한 기업에서 구인 사이트에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럼 둘 다 올라가 있는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이 그 둘 다 보게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맞춰준다는 거군요.
매치를 시켜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올라오나요? 송아름 연구원님.
실제 퇴직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아무래도 사무직 쪽에 치우쳐 있는데요. 예. 이제 이게 문제는 구인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쉽게 뭐 생각하셨겠지만 뭐 청소나 일단 기본적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들이 가장 많이 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일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차량 안전 지도사라고 해서 2017년에 교통법에 아동이 타는 차량에는 반드시 네. 보호자가 탑승해야 된다는 법이 새로 생겼어요.
네.
그럼과 동시에 만들어진 일자리인데요.
아, 그럼 이런 통학버스, 뭐 유치원 버스 같은 곳에 한 분이 어른이 타셔야
네,
되는데
타셔야 돼서 또 내리는 뭐 지도 탑승도 해주시고 안전교육 같은 것들도 하는 직업들이에요.
운전하는 분 이외에?
네, 의외로 아. 네, 최근에 좀 그런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안전사고
예,
관련해서. 네, 그런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또 그럼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그런 분 뽑아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아, 그런데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찾는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그런 분들을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제공을 해서 또 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사례를 들어주실 만한 일자리가 어떤 게 또 혹시 있을까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소위에는 베이비시터인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맞벌이 가정이 늘고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뭐 이게 뭐 어린이집이나 이쪽에서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가장 많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중국 교포들이세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냐면 중국 교포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젊었을 때 삶이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아이들이 한참 어렸을 때는 인성을 그 형성하는 시기인데 그때 그 인성 형성하는 시기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의 그 50대 후반, 60대의 할머니나
네.
아줌마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라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 아이를 돌보는 것도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그럼 저 다른 데 가서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내 손자 기르는 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실제 손주 양육을 조부모가 예. 좀 사회적 역할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도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영재 대표께서는 창업보다는 재취업이 하는 게 낫다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재취업을 한들 원래 직장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뒀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취업을 한들 이제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길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대개는 그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거나 어쨌든 그러면 또 한 번 취직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느니 창업 준비가 나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중장년에 있어서 창업을 말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창업 자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 후반의 분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요즘 뭐 가장 일반적인 편의점도 기본 뭐 위탁하는 것도 1억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예.
자, 물론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있겠지만은 한 85% 이상은 그 1인 안팎, 2인 안팎의 소상공인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라는 얘기죠. 물론 창업을 하면서 누구나 대박을 꿈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 현실이 어떤가 하면은 전체 창업자의 절반이 3년을 버티질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 중장년이 그 투자하는 이 창업자분 결국은 퇴직금 아니면 노후 자금인데 이 노후 자금을 3년 안에 그 잘못해 가지고 내가 이것서 소진한다. 그럼 노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제가 어떤 그 보고서도 봤냐 어느 기관에서 그 조사를 했는지 그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노후 자금을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결국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다라는 이런 그 보고서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하니까 가능하면은 그런 위험한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 말은 워낙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창업 시장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조언을 드리기가 참 모호한 것이 그럼 창업하는 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업하는 분이라면 아유 말리 하지 마십시오. 좀 꿈을 줄이세요 할 텐데 그분들이 창업하는 이후에 대부분은 취업이 안 되는데 생계비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윳돈이 뭐 천만 원이 있든 5천만 원이 있든 그걸 은행에다 넣어서 남는 돈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덥석 시작하시면 돈을 더 빨리 잃습니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어디 좀 중간쯤에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뭔가 해결책은 없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가져간다는 것을 전제에 깔고요. 저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추천을 드리냐면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적극 활용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그 정부 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그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이건 1년에 한 3번 정도 그 모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처음에 이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내용이 이쪽 신사업 창업과 관련된 쪽이 있으면 선발을 해서 일단 한 한 달 정도를 이론 교육을 시킵니다. 관련된.
네.
그래서 이론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들 가운데서 실제 창업을 한 분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실제 4개월 동안 내가 창업을 해서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다니요. 그
점프를 만들어 놨습니다. 공단에서
네.
예를 들어서 그 시내 중심 상권에
예.
빈 점프를 일단 만들어 놔요.
예.
비어 있다가 이 교육을 마친 분들 가운데 해당되는 분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 영업을
해보는 거예요. 권리금 보증금 월세 내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당구장을 해보고 싶으면
예.
당구대나 이런 거는 제가 사서 넣어야 됩니까?
그럼? 그런 부분이 가는데 제가 보기엔 당구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몇 년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분은 카페인데 아이템이 요거트 카페예요.
네.
그래서 이 나름대로 해보고 이 밑에다 요거트 카페를 실제 그 창업을 한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실제 4개월 동안 영업을 해보게 되면은 내 아이디어가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를 내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리 그래도 좀 예, 느낌을 또 오겠죠.
그러면서 예.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은 전문 멘토가 들어가서 멘토링. 창업 전문가가 4개월 동안 실제 운영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멘토링을 해주고.
연습해본다.
예.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내 사업계획서를 점검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최종 선발된 분들은 나중에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자금을 저리도 융자해주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지원이라면 그냥 주기도 하는 돈도 있다는
그렇게
뜻인가
많지는 않죠. 봐요? 예, 많지는 않는데 그냥 주는 것도 있고 저리로 그 융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별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적어도
연습해 볼 수 있죠.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다른 걸 미리 알 수도 있고.
그럼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이것을 일단 교육 프로그램 그때그때 뭐 이 대전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그때그때 이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정도 정보는 내가 신경 써서 좀 캐치를 해야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수강료가 비싸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없고요.
아, 그래요?
수강료 없고.
수강료는 없고 이런저런 직업들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제 지론이 뭔가 하면은요.
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성실한 납세자들이에요. 국민의 4대 의무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성실한 납세자로서 납세 의무를 다 했으면 이것은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아, 얘가 내가 예전에 젊을 때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납세자 권리 찾아가는
당당하게
거예요.
당당하게 찾아쓰자.
당연하죠.
송아름 연구원님, 비슷한 다른 뭐 기관이나 지원이나 이런 거 없어요 혹시 또?
뭐 자영업 같은 창업 말고도 뭐 회사를 설립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공간에 대한 부담금이 좀 있잖아요.
사무실 월세.
네, 사무실 월세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실제 성남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터 룸에서 개인 이제 연구소 독립 연구소를 만들어 13년 동안 연구소를 키워오신 분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들이나 아니면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사무공간을 좀 저렴하게 제공도 해주고 그리고 전문 컨설팅 또 경영 지원 교육 같은 것들을 받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현재 전국에 한 262개의 창업 보육 센터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를 비즈니스 인큐베이션이라고 해서
예.
BINET 에 들어가시면 뭐 모집 예. 공고가 떠 있기도 하고 자격들도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 가신다면 또 회사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일단 창업을 하면 사무 공간이 필요할 텐데 네, 그렇죠. 그거를 싸게 빌려주는 곳들이에요?
네, 저렴하게 빌려주고 또 추가로 뭐 세무적인 부분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경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들도 받을 수 있고요.
뭐 검색하면 그건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영문 BI넷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게 네.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BI넷.
네, BI넷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이 가족 중에 계시면 가족들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습니까?
아무래도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겠는데요.
그건 그냥 네. 정답이고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 선생님으로 하셨다가 이용사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처음에 아내랑 아들분이 그렇게 만류를 하셨대요. 왜 굳은 일을 찾아서 하느냐. 그냥 네. 마음 편하게 쉬지. 라고 하셨는데 이게 본인도 굉장히 큰 도전과 나름의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시작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럴 때 가족분들이
알겠어요. 험한 일 하지 네. 마시라고 말리지 말고.
말리지 말고 응원도 해주고 그리고 실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창업이든 재취업을 준비하든 준비하는 시간까지 또 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퇴직금이 얼마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퇴직자분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거기에 드는 비용. 또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거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조절해 가야 하는지 이게 부부간 또 가족 간에 논의가 되질 않으면 네. 퇴직자분도 새로운 일을 선택 도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말 먼저 꺼내기도 어렵고.
네, 그렇죠.
박 대표님,
네.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려는 분들은 가능하면 또 가족들이 말리지 말고 힘내라고 도와주라는 뜻인데 또 반대로 좀 일 좀 찾아보세요 하는데도 아유 난 자신 없다, 내가 어떻게 하냐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가족들은 좀 어떻게 도와주면 좋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가족들이 엄청나게 답답하겠죠. 엄청나게 답답한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면은 제일 힘든 사람들은 아마 본인일 거예요. 본인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의 성격이나 어떻게 살아왔던 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집에 계신 분들, 어떤 구직자들, 하여튼 퇴직하신 분들이 가족들이 보기엔 겉모습은 퇴직 전이나 퇴직 후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남자 특히 가장들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해 왔으니까는요. 해왔는데 사실상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내면은 아주 얇은 유리벽이에요. 조그만 충격을 받으면 깨져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변에 퇴직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들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내면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이 더 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특히 부부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본인은 본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같은 것을 좀 바라보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서로가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역시 대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의도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답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대화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셰익스피어가 남긴 어록 중에는 이런 말이 있더군요.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마라. 2019년에는 한 살 더 해준 나이를 세기보다는 다시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보는 그런 중장년층들. 세상을 아직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설특집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때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영재 대표님, 송아름 연구원님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끝나면 잠시 후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MBC 라디오 설 특별 생방송 우리는 설이 좋다가 이어집니다. 설 연휴 중에도 MBC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